동안이냐 노안이냐를 결정짓는 것?
머리숱?
대한민국 대표 탈모 전문 기업은?
해온수 13만의 탈모닷컴?
탈모닷컴에서 직접 개발한 프로페셔널 탈모 방지 샴푸는?
아, TS 샴푸!
늘어진 두피 모공을 꽉! 단 한 올의 모발까지 꽉! 사용할수록 풍성해지는 나의 모발! 이제 탈모 고민 끝! TS 샴푸!
본 방송은 iBlog.com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iBlog iBlog.com.
1888년 런던 화이트 체플은 정체불명의 연쇄살인범 때문에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미해결 사건으로 남아있는 연쇄살인범 잭 더 리퍼. 오늘은 그 미스테리한 존재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침대의 미술관 46화 남량특집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침대의 미술관 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대의 미술관 코코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서 약속을 기다리고 있다가 잡혀들어온 푸른모음입니다.
구경꾼 무명입니다.
네. 오늘은 나라님이 안 계세요. 저희 한 5분 전에 전화를 했더니 지금 일어났다고.
현재 시간 오후 4시 10분이네요.
하셔서
남량특집답다. 대체 몇 시? 간담이 서늘해지는 통화 내용이었네.
푸른모음님이 밖에서 서성이고 있길래 잡아왔어요.
오늘 잘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저 중간에 약속 시간이면 나갈 거예요. 네. 저도 약속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싼 척 하는 거야, 지금.
결국 끝까지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 오늘은 미술 전시관이고 또 특집을 들고 왔어요. 오늘은 남량 특집인데요. 런던의 연쇄살인범 잭 더 리퍼라는 사람과 네. 잭 더 리퍼의 용의자로 지목되었던 인상주의 화가 월트 시커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잭 더 리퍼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저 많이 들어봤죠. 이게 리메이크가 옛날부터 많이 됐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옛날 괴담처럼 돌다가.
그렇죠. 네. 사실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고 오늘날에는 뭐 뮤지컬이나 네. 여러 가지 이야기로 계속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죠. 잭 더 리퍼는 1888년 8월부터 1888년 11월까지 영국의 런던 화이트 채플 지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한 정체불명의 연쇄살인범이에요. 런던의 화이트 채플이라는 지역에서 5건의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미해결 사건으로 남아있죠. 총 5명의 매춘부들을 살해한 뒤에 내장까지 잔인하게 훼손한 사건이었고요. 시신들을 칼로 자르고 이런 솜씨가 그냥 보통 사람들의 솜씨가 아니라 약간 거의 전문적인 의사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해요.
당시에?
네. 그래서 뭐 외과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있더라고요. 이 사건은 제일 처음은 1888년 8월 31일에 일어났는데요. 첫 번째 희생자인 사람은 메리앤 니콜스라는 여성이었어요. 우연히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발견된 후에 경찰에 신고되어 알려졌는데요. 이 여인은 귀 밑에서부터 목 아래 부분까지 칼로 깊게 절단된 상처가 있었다고 해요. 최초 발견 당시에는 목 아래의 상처에서 아직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다고 해요.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피가 마르지 않은 거네요.
네. 이 첫 번째 사건은 사실 나머지 사건들보다 가장 그 잔인성의 정도가 약한 사건이었어요.
그게?
네.
가장 심하다고 할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렇군요.
그 당시 경찰들은 범인을 추측할 수 있는 어떤 증거도 찾지 못했고요. 그냥 이 시체가 죽은 지 얼마 안 됐다 이 정도만 알 수 있었다고 해요.
시체가 죽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단서를 찾을 수 없었으면은 그쵸. 계획범이네요.
그렇죠. 증인이나 흉기 같은 거는 뭐 찾지 못했다고 하고 흔적도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용의자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서 범인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때까지는 그냥 단순한 하나의 살인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사건은 9월 8일 새벽 5시경에 일어났는데요. 애니 체프만이라는 어떤 여성이 또 살해를 당했어요. 이 여성도 앞서 말했던 여성과 같이 매춘부 일을 하던 사람이었고요. 이 사건이 일어나고 이제 앞에 사건과 연결되면서 이제 연쇄살인이라는 어떤 고리가 생기게 된 거죠.
가능성이 제시가 됐겠네요.
그렇죠. 그 수법이 매우 비슷했던 거죠.
네.
희생자인 애니 체프만은 보통의 그냥 다른 집 매춘부들과 같이 약간 어려운 삶을 살다가 알코올 중독인 사람이었는데요. 외모가 약간 못생기고 이빨도 없고 이런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진짜 막 사는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 전날도 몸이 안 좋아하시겠다면서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집에 있다가 아 역시 그래도 돈을 벌러 나가야겠다 라면서 나갔는데 그러고 나서 한 2시간 뒤에 시체로 발견이 된 거죠. NHF만의 시체는 아주 잔인하게 훼손이 되었는데요. 리퍼의 잔인한 수법이 이때부터 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당시 검시관이었던 필리스 박사에 의하면 내장이 꺼내어져 있어서 진열되어져 있었고
장기 자랑했네요.
나 이만큼 썰지 않나?
자궁을 손상시키지 않을 정도로 성기가 도려져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주
해부학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그렇죠.
이런 살인 수법 때문에 해부학적 지식이 뛰어난 인물이 용의선상에 오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외과 의사라든지.
그렇죠. 당시만 해도 빈번했던 어떤 변태 성역적 살인 사건으로 간주될 소지도 있었지만 어떤 강간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의사나 도살꾼, 박제사 등이 용의자의 영순위로 올랐다고 합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사건은 연달아서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사건을 이중사건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세 번째 희생자인 리즈 스트라이드가 밤 12시 30분에서 새벽 1시 30분 사이에 희생이 됐고 같은 날 케이트 에도우즈가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에 희생이 됐다고 합니다. 두 사건의 추정 시간이 굉장히 짧다는 것이 놀라운 점이죠.
거의 동시에 일어났을 수도 있는.
그렇죠. 세 번째 희생자인 트라이드의 시체가 발견된 화이트 채플과 에도우즈가 발견된 미터 스퀘어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건도 리퍼의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죠. 세 번째 희생자인 스트라이드 시체 근처의 벽에는 리퍼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어떤 유태인들은 아무 책임이 없다라는 문장이 있었다고 해요.
아, 유태인이
그쵸.
굉장히 높네요.
그 역으로 이용해서 했을 수도 있죠.
혹시?
그런 글자가 써 있었다고 하고 사실 두 시체 중에서 더 잔인하게 파헤쳐진 쪽은 네 번째 희생자인 에도우즈 쪽이었는데요. 왜냐하면 리퍼가 세 번째 희생자인 스트라이드를 죽이고 이렇게 해체하려고 하다가 어떤 인기척이 있어서 황급히 도망을 갔던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희생자의 시체는 비교적 되게 말끔한 상태예요. 근데 네 번째 희생자는 그 세 번째 희생자에게 못했던 것만큼을 풀려고 했는지 정말 잔인하게 훼손되었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다른 이제 리메이크 됐던 작품들을 보면은 그 희생자를 앉혀놓고 벽에다가 뭐 나는 잭 더 리퍼다라고 써놨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후에 덧붙여진 건가요, 그러면?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이 사건이 일어나면서 사람들 사이에 굉장히 어떤 공포심 같은 게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뭐 경찰청으로 자기가 리퍼다라는 수많은 편지가 왔다고 해요. 그리고 또 뭐 전국적으로 모방 범죄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네 번째 희생자까지 생겨났고요. 이 일을 계기로 사람들은 굉장히 화이트 채플 지역의 사람들은 어떤 공포에 질려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뭐 밤늦게 돌아다니는 것도 자제하고 사복 경찰들도 즐비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런 틈에서도 다섯 번째 희생자였던 사람이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다시 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분도 매춘부였다고 합니다. 이분은 다섯 명 중에서도 가장 잔인하게 살해된 희생자인데요. 다섯 명 중에서도 가장 젊고 가장 예쁘고 가장 성격적으로도 활발한 여성이었다고 해요. 이 여성의 이름은 메리 켈리라는 분인데요. 다른 시체들과는 달리 자신이 머물고 있던 거처인 침대 위에서 발견이 되었어요. 근데 시체의 최초 발견자인 보아이어라는 사람이 죽는 날까지 잊을 수 없는 처참한 광경이라고 묘사할 만큼 그 어떤 인간의 형체가 남아있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정말 끔찍하게 난도되었던 거죠. 그 리퍼가 약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연쇄살인범 중에서 사람을 막 죽이는 거에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리퍼가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첫 번째 살인을 시작하고 그거에서 쾌감을 느끼면서 점점 그 강도를 높여갔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모방 범죄가 아니라 리퍼의 소행이라고 추측할 만한 그런 것들이 있었나 봐요. 다섯 개의 범죄들이 다.
정교하게 뭐 잘려진 뭐
솜씨라든지
신체 일부 이런 그렇지만. 것들이 그냥 보통 사람의 솜씨가 아니었다고 정말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솜씨였다는 걸 보면 뭐 그렇게 수많은 의사들이 동시에 사람을 죽였을까?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생각난 게 전부 여성 매춘부를 대상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유영철 사건이 좀 생각이 나는데
유영철 사건?
네,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사건이었죠?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티켓 다방이라고 하나요? 그 네. 불러 집으로 불러서 그 여성을 살해를 하는 거예요.
네.
토막 살해를 하고 근처에 묻고 막 이랬는데 그 유영철이 22명인가를 죽였다고 추정을 하고 있대요.
그런가요?
근데 그 사람도 여성 혐오 범죄자의 대표적인 그런 걸로 꼽히더라고요. 유영철도. 잭 더 리퍼도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매춘부를 대상으로 했고 잔인하게 살해했고 그런 수법들이 좀 비슷한 것 같아서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렇군요. 아무튼 이렇게 네. 다섯 가지의 사건이 일어났고요. 살인마 재계의 용의자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꼽혔었어요. 하지만 범인은 오늘날에도 밝혀지지 않고 있죠. 정체불명의 연쇄살인범에 대한 어떤 의견은 전문가마다 분분한데요. 지목된 용의자로는 빅토리아 여왕의 손자인 엘버트 왕자랑 왕실 주치인 윌리엄 형이 있고
되게 권력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쵸. 그리고 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작가 루이스 캐럴도 오~ 있다고
오~ 진짜요?
네. 그거는 되게 의외인데
왜 그러지?
신기하죠? 다들 근데 뭔가 나름의 어떤 이유들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빅토리아 여왕의 손자인 엘버트 왕자 있잖아요.
네.
이분이 다섯 번째로 희생됐던 여성에게 임신을 시켜서 그 여성이 주변 동료인 다른 매춘부들에게 네 명의 매춘부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고 그거를 이제 덮기 위해서 왕자의 그 의사가 다섯 명을 찾아가서 죽였다 뭐 이런 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그 살해된 다섯 명이 다 아는 사이였단 말인가요?
뭐 그렇다고 추정을 했겠죠. 뭐 그 동네 매춘부들이었으니까 다들 아는 사이가 아니었을까. 재밌죠?
그럼 소름 진짜 소름이다 이거.
근데 뭐 그것도 다 뭐 가설 중에 하나니까요. 이 사건이 굉장히 영국을 굉장히 뒤흔든 사건이 되어서 영국 여왕까지도 이 사건을 빨리 해결하라고 명령을 내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진짜 그랬으면 만약에 방금 말해주신 가설이 진짜면 많은 것이 좀 설명이 된다고 보는 게 살해 동기가 일단 설명이 되고 그 다음에 다섯 명째에서 그 다음 범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설명이 되네요.
그렇죠. 왜 저도 궁금한 게 왜 다섯 번째 살인 사건에서 그걸 멈췄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냥 살해만 하면은 그냥 목적 달성이 되는 건데 왜 굳이 그렇게 잔인하게 살해를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게 첫 번째를 다 죽이고 나서 경고를 했는데 계속 소문이 퍼진 거야. 그래서 또 죽이고. 그랬더니 또 소문 또 퍼져서 또 죽이고. 아닙니다. 농담이에요.
그래서 결국 범인이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살인마 잭 더 리퍼에 관련된 여러 가지 학문까지 생겨나고
맞아요.
오늘날까지도 누구냐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이런 얘기 많은데 저희는 침대 위의 미술관이니까
마지막 사람
지금까지 침대 위의 미술관 맞았나
마지막 피해자가 침대에서 밝혀졌다고요?
그래서 침대 위의 미술관
아 뭐든 다 침대로 연결해서
무섭다 갑자기
좀 오싹한데 이거
저희는 또 교양방송이니까 그렇죠. 수많은 용의자들 중에서 범인으로 지목되었던 인상파화가인 월터 리차드 시커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 사람도 잭 더 리퍼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거든요. 이분은 화가 집안에서 태어나서 한때 뭐 영국에서 연극배우로 활동하기도 했다고 해요. 굉장히 잘생기셨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파리에서 미술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인상파 화가의 영향으로 후기 인상파 화가로 활동을 했는데요. 다른 프랑스 인상파 화가들에 비해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좀 낮은 분이셨는데 본격적으로 유명해진 게 연쇄살인마 잭 더 리퍼에 관련된 그림들을 그리면서부터였다고 해요.
그래서 용의자가 아닐까 하는 얘기가 돌기도 했었나 봐요.
그렇죠. 월터 리차드 시커드는 전반적으로 어두운 색조로 그림을 그리면서 음울한 분위기의 여성 누드화와 그 시기에 일어났던 살인사건들을 떠올리게 하는 여러가지 그림들과 판화 작품들을 그렸어요. 그러면 이쯤에서 저희가 그림을 한번 좀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잭 더 리퍼의 방이라는 그림을 저희가 보고 있어요.
네.
어두운 복도가 있고 복도 끝에 어떤 한 사람이 서 있는 듯이 보이는데 그 형체가 매우 불분명하고 약간 분위기가 무서운 분위기죠.
그 왜 중세에 입었던 로브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망토 같은 거.
네네.
그걸 옷걸이에 걸어놓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사람인지 유령인지 좀 네. 불분명한 모습이에요.
불타고 남은 방을 찍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네요.
그렇죠. 두 번째 그림은 모닝턴 크레센트 누드라는 작품을 보고 있는데요. 한국말로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그림은 한 침대 위에 여성이 누드로 누워있는 그림인데요. 마치 이제 곧 어떤 살인사건의 희생자가 되지 않을까 싶은 분위기로 그려진 그림이에요. 그렇죠.
이미 죽은 것 같기도 한 느낌이 드는.
그렇죠. 약간 네.
보면은 얼굴 부분이 지금 약간 보라색으로 칠해져 있고
네.
팔 부분도 약간 피 묻은 것처럼 되어 있는 걸 보니까.
맞아.
그러네요.
이미 죽은 것 같기도 하고요.
약간 무서운 분위기의 네. 그림이었고요. 세 번째 그림은 캠든 타운 살인 사건이라는 제목의 그림인데요. 이게 뭐 그 뒤에 영국에서 캠든타운 살인사건이라는 또 다른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이 그림도 앞에 그림과 마찬가지로 침대 위에 어떤 여성이 거의 시체처럼 누워있고 그 침대에 걸터앉아서 손을 마주 잡고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는 어떤 남성이 그려져 있어요. 이것도 마치 어떤 남성이 이 여자를 금방 방금 죽이고 뭔가 생각하는 듯이 앉아있는 듯한 모습이죠.
네.
마지막으로 이건 그림은 아니지만 저희가 월터 시커드의 사진을 보고 있는데요. 굉장히 미남이죠.
엄청 잘생겼는데.
약간 미중년 느낌의 네. 그런 느낌이네요.
그래서 이런 월터 시커드의 그림을 보고 월터 시커드가 범인이 아닐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은 법의관 출신의 소설가인 패트리샤 코넬이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범죄 소설을 주로 쓰셨어요. 이분이 월터 시커드가 바로 잭일 거라고 추정을 하셨는데요.
네.
코넬은 시커드의 화보집에서 소름 돋는 몇 점의 작품을 본 것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해요. 심지어 이분은 월터 시커드의 그림을 한 30점 정도 사기도 했다고 합니다. 직접 조사하기 위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프로파일링 같은 거네요.
그렇죠. 코넬의 주장은 그림에서부터 출발했는데요. 잭 더 리퍼가 죽인 매춘분들의 마지막 모습이 월터 시커드의 그림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꼽았고요. 또 그가 직접 잭 더 리퍼의 모습을 그리기도 했고 잭 더 리퍼의 침실이라는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는 것을 또 이유로 들기도 했어요. 본인이 리퍼가 아니라면 그리기 힘들었을 그림들을 월터 시커드가 그리지 않았냐라는 주장인 거죠. 게다가 잭 더 리퍼가 항상 경찰서에 보내던 편지에는 NEMO라는 필명이 달려있었는데요. 이게 라틴어인데 영어로 표기하면 노바디라는 의미래요. 이 노바디라는 이름은 월터 시커드가 배우 활동을 할 때 쓰던 그런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대충
퍼즐이 맞춰지고
대충 알리바이가 맞네요.
이게 앞뒤가 좀 맞아 들어가면서 이게 또
그리고 또 매춘부에 대한 트라우마도 월터 시커드가 리퍼라는 증거에 한몫을 했어요. 월터 시커드는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 손에 의해 자라는데요. 할머니가 매춘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매춘부를 증오하기에 이르렀다는 주장도 있고 또 다른 증거로는 그 필체를 살펴보면 잭 더 리퍼의 필체와 월터 시커즈의 필체가 상당히 흡사하다고 합니다.
필적 조회하기도 하니까요. 실제로.
그리고 시커즈가 뭐 편지를 주로 많이 썼는데 그가 쓰던 편지지가 거니 아이보리 레이드라는 회사가 만든 것이었는데요. 이 편지지는 잭 더 리퍼가 사용한 편지지와 또 동일한 거라고 해요.
그러면 그런 이게 사는 방법이 되게 잔인했잖아요.
네.
그런 약간 해부학적으로 능한 부분은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이 좀 안 되어 있기도 한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장이 어떤 그런 이때까지 나왔던 증거에만 초점을 맞춰서 보면 들어맞는 건데 그 사람이 리퍼라는 주장이 들어맞지 않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분이 뭐 범인으로 지목이 된 게 아니겠죠. 예를 들면 뭐 이분이 사건이 일어나던 날 중에 대부분의 날들은 뭐 프랑스에서 휴가를 보내고 계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증거가 이제 알리바이가 완벽한 거죠. 그래서 코넬이라는 사람의 주장이 틀린 것이 아닐까.
음모론으로.
거의 음모론이죠, 진짜. 사실은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용의자들도 뭔가 이렇게 하나씩 빠져나갈 만한 구멍이 다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범인이 잡히지 않은 거죠. 근데 이 월터 시커드의 그림들 보면은 상당히 어둡고 이런데요. 저도 월터 시커드가 범인이라는 의견은 사실 뭐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어떤 미스테리한 소문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월터는 물랑루즈에서 하층민들의 삶을 그렸던 로트렉이랑 비슷한 화가가 아닐까 싶어요. 이 화이트 체플이라는 지역이 잘 사는 지역이 아니고 굉장히 못 살고 매춘부들이 많고 노숙자들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하루하루 일을 하지 않으면 당장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몰려있는 지역이었던 거죠. 근데 월터는 그 지역에서 가장 사회의 낮은 층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하고 그리는 것을 즐겼던 사람인 거예요.
저는 또 그게 또 범인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하층민들의 사람들이 그리면은 그 사람들에 대한 어느 정도 애정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 생각이 들어요.
애정이 있을까요? 없으면 그리기가 힘들겠죠.
로트렉도 그림들을 보면은 그 사회 하층민들에 대한 어떤 애정 같은 게 그림에서 느껴지잖아요. 저도 월터의 어떤 이런 어두운 그림들의 출발점은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동정이나 연민 이런 거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런 매춘부라는 그런 소재 자체가 사실은 사회의 어떤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 시대의 추문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술 속에서 표현을 했던 어떤 그냥 용감한 화가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림도 사지 않으면서
그래도 그 코넬이란 분은 샀네요. 손실점으로.
그렇죠. 유명을 씌우려면 일단 그림을 사고.
뭐라 하려면 사야 돼.
돈 있어야 되는군요.
이런 미스테리한 사건들은 후대에 와서도 이렇게 계속 리메이크가 되고 네. 뮤지컬로도 나오고 서프라이즈에서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많은 만화들에서도 굉장히 많이 처용을 했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시간 여행을 하는 주제가 나오는 만화들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었어요.
아 그래요? 어떤 네. 만화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 돈데크만 아세요? 시간
타는데. 주전자.
거기서도 나왔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잭 더 리퍼라는 이름이 약간 연쇄 살인범의 대명사 같은
네, 대명사처럼
느낌이었어요. 이제
잭 더 리퍼
신기하죠. 그래서 오늘의 저의 남양 특집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은 코넬님이 또 다른 무서운 얘기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아, 무서운 이야기는 아닌데 그냥 영화가 오늘 제가 오늘 영화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영화 네. 제목이 고야의 유령이라는 영화입니다.
고야의 유령이요?
고야는 그 스페인의 대표 화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 예고편을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저희가 예고편을 봤는데요. 영화에서는 그 고야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 픽션이 섞여 있는 이야기거든요. 고야는 실제 인물이지만은 나머지 두 주인공은 허구의 인물입니다. 일단 제가 이 영화를 고르게 된 이유가 남녀특집 한다고 해서 뭘 할까 하다가 그냥 제목이 유령이라서 고른 거거든요.
되게 단순한 이유네요.
단순한 이유고요. 유령이라는 게 그냥 은유적인 의미로 제목이 들어가 있지 진짜 실제로 귀신이 나오거나 이런 영화는 아니에요. 오히려 그때 고야가 살던 시대상을 잘 반영한 영화라고 네. 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고야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스페인의 화가 고야는 다양한 유화, 소묘, 판화 등을 했던 사람인데요. 당대의 격변하는 역사를 반영하는 화가였고 19세기와 20세기 화가들에게 큰 영향을 줬던 화가입니다. 대표적으로는 피카소와 마네를 들 수가 있죠. 그 고야는 처음에는 왕정 화가로 스페인에서는 되게 성공한 화가였다고 해요. 로코코 시대의 화려한 화풍이 아시죠? 핑크톤의 아름다운 그림들을 좀 그렸었는데 예, 1772년 그 원래 가지고 있던 질병으로 해서 베토벤처럼 귀머거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거 계기로 해서 화풍도 많이 달라지고 그리고 그때 시대가 스페인이 나폴레옹 프랑스 군대의 침략을 받던 시기였었거든요. 그래서 나라에 대한 그런 것들 위기 때문에 그림이 화풍이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또 이 고야가 현실적으로 부와 명예 이런 걸 좀 좋아했던 사람이라서 스페인이 침략하고 나서도 계속 궁정화가로 일했긴 했지만은 그런 현실 반영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예전에 저희가 방송에서도 고야가 언급됐던 데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작가의 내면 세계를 처음으로 표현한 화가라고 저희가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침대의 미술관 로고가 바뀌었잖아요. 네. 로고가 바뀌었는데 이게 로고 그림이 올랭피아예요. 네, 마네의 올랭피아인데
나체 침대 위에 누워있는 여성의 그림이죠.
네. 그 예전에 고야가 나체의 마하 옷을 입은 마하라는 그 그림을 연작으로 그렸어요. 그래서 네. 그 연작이 나중에는 마네한테 영향을 줘서 마네가 올랭피아가 그리게 된 계기가 되죠.
그렇죠. 후대 예술가들에게 어떤 영향을 줬던 화가죠.
좀 예전에 누드라는 게 신성한 느낌의 누드화였는데 그거는 여성의 약간 원초적인 그런 모습을 표현해서 마네에 대해서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모델도 실제로 좀 추문에 휩싸이는 그런 스캔들이 많은 여자였다고 하더라고요. 현대 미술의 아버지 프란시스 고야는 궁정화가의 명예까지 누렸지만은 질병으로 인해 청력을 상실하고 나폴레옹이 이끄는 프랑스 군이 스페인에 침공한 격동의 시기에 굴곡지 삶을 살면서 저항했던 스페인 최고의 화가였다고 합니다. 그 나폴레옹이 스페인에 침공할 때 겪는 스페인들 사람들의 고통과 그 프랑스 국가의 잔악상을 그림에 그렸어요. 그리고 청력을 입은 고야는 그걸 계기로 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졌죠.
듣지를 못하니까 내면 세계를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좀 더 그림에 반영이 됐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럴 수 있겠다. 그 외에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청력에 더 민감하다고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감각을 잃으면 다른 감각 쪽으로 뭔가 특화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나폴레옹 군이 스페인에 침략해서 되게 잔악상을 되게 많이 했다고 해요. 뭐 예전에 사람들을 좀 더 잔인하게 죽인다거나 그런 시신들의 풍경들을 고야가 실제로 그렸었고요. 많이.
그러면 이 예고편에서 나오는 네. 이런 불경한 그림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라는 말이 그런 그림들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 그림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스페인의 그런 시대상과 그 고야의 그림들이 겹쳐지면서 계속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반영하고 있죠.
예고편만 딱 보고 나서 든 생각은 아, 되게 우리나라 일제 시대를 다룬 그런 영화들이랑 비슷하구나 하는 느낌을 약간 받았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그 나폴레옹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좀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영웅적인 이미지가 많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침략을 당하는 국가의 입장으로서는 되게 잔인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 베토벤 얘기를 앞에 잠깐 나와서 그런데 영웅이라는 그 교향곡이 있어요.
네. 예, 예.
그 영웅 교향곡이 원래는 보나파르트 교향곡이었어요. 이름이 나폴레옹 이름이 성이 보나파르트잖아요. 근데 나폴레옹이 스스로 황제에 즉위하는 걸 보고서 베토벤이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영웅으로. 그런 것도 있고 뭐 베토벤 얘기 좀 더 해도 돼요?
그리고 실제로 베토벤이 청력을 잃은 시기하고 고야가 청력을 잃은 시기랑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한 명은 시각적으로 한 명은 청각적으로 나타낸 거네요. 그럼 그렇죠. 내면 세계를. 그리고 뭐 다른 얘기 여담이지만 베토벤은 9번 합창에 있는 원래는 지금은 환희의 송가라고 알려져 있는 네? 합창 부분이 있는데 네. 그게 원래는 자유의 송가였어요. 근데 나폴레옹이 즉위를 하면서 자유라는 개념을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자유의 송가를 자유라는 그 자유에 해당하는 독일어와 환희에 해당하는 독일어가 거의 비슷하대요. 철자가. 그래서 아 이거 오타다. 환희인데 오타로 난 거다. 바꿨다고 합니다.
그때도 워드 프로세서가
다 슬기였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런 여담이 있었구나.
부담 짧게 덧붙여봤습니다.
네. 베토벤 얘기가 나오길래. 재밌는 이야기네요. 베토벤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도 청력을 잃은 부분이라서 되게 좀 많이 언급이 되고 리메이크도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작품적으로도.
아 근데 베토벤은 더 대단한 것 같은 게 베토벤은 음악을 하는 사람인데 청력을
그렇죠.
잃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박.
고야가 시력을 잃은 거랑 똑같은 거. 시력을 잃었는데 그림을 그리는 거랑 똑같은 수준 아닌가?
아 그렇지. 와. 아 그리고 이 영화에서는 네. 고야의 일대기를 다룬 게 아니라 이 나머지 두 주인공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서 그 시대상을 반영합니다.
허구인 인물 두 명.
네, 허구인 인물 두 명이죠. 영화에서 고야는 이야기를 읽는 주체이기보다는 관찰자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고야의 삶은 이 영화에서는 훨씬 많이 생략이 되어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원작 소설 이름이 고야의 유령이라고 동일한 소설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주변 인물 두 주인공은요. 고야의 뮤즈였던 이네즈와 나탈리 포드만이 연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하비에르 베르뎀이 연기한 로렌조 신부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 이네즈는 식당에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교 재판소에 끌려가 가혹한 고문을 받고 그 고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이 비밀 유대교임을 거짓 자백을 하게 되죠. 네. 이네즈는 부유한 상인이었던 아버지 토마스가 그 이네즈 딸을 구해내기 위해서 성당 재건 비용을 기부하는 등 딸을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다가 그 당시 이네즈가 끌려갔던 종교 재판소를 지휘하던 로렌조 신부 하비에르 베르뎀을 유인해서 고문을 가해서 신성 모독을 자백하는 문서를 받아내요, 이 사람이. 근데 그 약점을 잡힌 로렌조는 딸을 구해줘야 되잖아요. 이네즈를 구해주겠다고 찾아갔다가 그 이네즈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이네즈를 겁탈을 해버리죠.
헐.
네.
아, 이건 통수에 통수를 치는 스토리네요. 와, 대박이다, 이거 진짜.
그렇죠.
신부님 꼬셔가지고 고문한 다음에 너 잘못했지? 네. 가서 딸 구해와. 네. 갔더니 딸이 너무 예쁜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것도 이 스토리는 망했어.
대박이네.
신부님이.
그래서 그녀를 겁탈하고 근데 신부는 그 딸을 구해주지 않았어요. 로렌조는. 그래서 아버지는 화난 마음에 약점 잡혔던 문서를 교황에게 보여주고 로렌조는 그런 거짓 자백이나 이런 게 들통이 나자 프랑스로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여전히 이네즈는 계속 감옥에 갇혀 있었죠.
아까 그 예고편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대사 한마디가 그럼 나한테 진실이 뭔지 말해달라고 그걸 말하겠다고 막 자백하는 부분 자백하겠다고 말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고문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딱 한 방에 알 수 있는 대사였던 것 같아요.
이네즈가 부탁을 하죠. 로렌조가 그런 거는 고백 같은 거는 신이 결정하는 거라고 신이 그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은 거짓 자백을 할 리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자기가 끌려서 고문을 당하고 실제로 자기가 이상한 문서에 사인을 했거든요.
당해보니까 아니지.
당해보니까 아니죠. 그래서 로렌조는 프랑스에 가서 또 스페인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권력자가 되어서 다시 스페인에 나타나게 됩니다.
잘 먹고 잘 사다.
친일파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영화 재밌겠네 이거.
영화 재밌어요 이거 되게.
보니까 지금 포스터를 보고 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고야 역할을 맡은 사람이 아니라 그 신부 로렌초 신부랑 그리고 이네스 역을 맡은 나탈리 포트만 두 사람의 얼굴이 전문에 나오네요.
그렇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시대상을 많이 반영하고 고야는 좀 더 관찰자적인 입장으로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진 않아요. 그 18세기 당시 전통적인 가톨릭 군주제 국가였던 스페인은 그 약간 왕정이라는 게 권력이 많이 약해졌던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네.
그래서 그 마지막 발악으로 종교 재판소라는 걸 이용해서 도전받는 권위를 지키려고 했는데 그 당시 논리를 상실한 카톨릭의 힘은 인간의 삶을 황폐화시켰다고 해요. 예전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마녀 상향이 여기서도 일어났던
그렇죠.
거죠.
그때 당시 자료들을 보면 진짜 끔찍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뭔가 이상하면 마녀라고 네. 해서 화형을 시키거나
지금 돼지고기를 안 먹었다고 그렇죠. 마녀라
그렇죠.
그게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되죠.
지금 채식주의자들은 전부 마녀인가요?
그리고 로렌조가 떠나고 나서 20년이 지난 후 스페인이 프랑스 나폴레옹 군에게 점령이 되고 로렌조가 나폴레옹 정권의 핵심이 되어 스페인으로 돌아오자 종교 재판소는 비난의 표적이 되고 갇혀있던 사람들을 풀려주게 되죠. 그때 감옥에 갇혀있던 이네즈도 같이 풀려있게 되는데 그런 옛날에 그런 고통스러운 감옥 생활과 고문으로 인해서 예전의 아름다움은 이네즈에게 찾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아 이게 진짜 우리나라 얘기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네. 그때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시작으로 유럽은 온통 혁명의 물결에 휩싸였는데요. 혁명이라는 이름과 이상을 앞세운 나폴레옹의 군대가 스페인에서 저지른 살육과 폭행의 청옥함을 고야의 그림과 병치시켜서 그 시대의 실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네즈 역시 감옥에서 나오지만은 아름다움을 잃었고 정신마저 혼미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집을 찾아갔지만은 프랑스 군에 의해서 살해된 부모님의 시신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의지할 사람이 없던 이네즈는 늙은 고야를 찾아가게 됩니다.
뮤즈였으니까.
네, 뮤즈였으니까요. 둘이 상당히 친밀한 사이였다고 해요. 그런데 고야는 처음에 못 알아보죠. 너무 많이 보냈으니까. 근데 나중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네즈가 감옥에서 로렌조의 딸을 낳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네즈 그리고 딸은 따로 수녀원으로 따로 보내주게 되죠. 그러니까 이 나탈리 폰트만이 1인 2역을 했어요. 하나는 이네즈, 하나는 이네즈 딸 역을. 근데 고야는 이 이네즈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녀의 딸을 빅방으로 찾아다니는데요. 근데 수녀원에서 이 딸은 어린 나이에 나와서 거리의 여자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딸 역시. 딸의 이름은 알리시아였고요.
아, 그럼 아까 중간에 나왔던 그 예고편에 나왔던 그 여자인가 보네요.
네, 검은 머리의 여자가 네. 걔 딸입니다. 그래서 이네즈가 이 로렌조를 찾아가가지고 딸을 찾아달라고 이야기했는데 로렌조는 예전 과거에 자기의 오류점이잖아요, 이네즈가. 그쵸. 그래서 이 여자를 쫓아내고 그다음에 그 딸이라는 사람을 만나서도 그 아메리카 쪽으로 망명을 하라고 혹시나 자기의 그 평탄한 삶에 방해가 될까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누가 많이 생각이 나네.
그 영화에서 보면은 초반 장면에서 고야가 이네즈의 초상을 그리는 장면이 나와요. 네. 그리면서 둘이 대화하는 장면을 보면은 얼굴이 완성되지 않은 로렌조의 초상을 유령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는 로렌조가 더 나아가자 성직자 종교 재판소를 지칭하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유령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건데 종교 재판소라는 이름만 있을 뿐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 재판소라는 거는 우리가 선과 악을 따져가지고 만약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종교 재판소는 그런 것이 없이 논리 같은 것들이 철저하게 무시가 되었던 곳이기 때문에 약간 인간의 추악한 면을 더 보여주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추악한 면의 끝을 보여주는 것이 유령이라는 것을 대비를 통해서 그런 상징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에서도 이런 고야의 유령처럼 그런 형상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죠. 실제로도 계속 반복되고 있고요.
들으면서 느껴진 건데 유령이라는 거는 우리가 없었으면 하고 바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도 좀 담은 것 같네요.
그 영화의 결말 나중에 이네즈가 어떻게 되는지 그 로렌조가 또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거는 충격적인 결말이라서
충격적이라는 것 자체가 스포일러다.
아무 말도 하지 말란 말이야.
예측할 수 있는 최악의 수를.
그런가?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도 되게 재밌는 부분이 많고요. 그런 시대 상황들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 건지 알 수가 있는 영화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영웅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던 나폴레옹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특히나 배우들의 연기력이 정말 좋거든요. 특히 하베르 베르뎀, 이게 로렌조 역을 했던 사람의 연기력이 정말 좋고 그리고 이 영화 감독이 밀로스 포먼이라는 영화 감독이거든요. 제가 이 감독 영화를 좀 유명하게 봤는 예전에 아마데우스
역사극을 하신 분인가 보군요.
아마데우스랑 뻐꾸기 등지 위로 날아간 새를 감독한 영화입니다.
대가네요.
네, 그래서 이 영화 감독 자체도 영화 굉장히 좋아요. 다른 영화들도 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한 영화는 여기까지이고요. 네.
지금 딱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설명 들으면서 재밌을 것 같네요.
네.
저희 오늘 이렇게 남약 특집을 준비해봤는데요.
네.
하나는 되게 유명한 연쇄살인범과 그에 관련된 인상파의 화가 얘기였고요. 다른 하나는 고야에 대한 네. 시대적 이야기를 다룬 영화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영화 꼭 보셨으면 하고요. 저희 침대의 미술관 트위터로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LBC 언더바 아트로 검색하시면 저희 트위터가 나오는데요. 방송 링크와 방송에서 소개되는 그림 링크를 항상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이번에 블로그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방송을 보시면서 그림을 편하게 관람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항상 이제 업데이트를 잘 해보려고 합니다.
네.
blog.naver.com/abcart로 들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그럼 마무리는 푸른봄님이 해주시죠.
네. 남량 특집이었는데 시작은 남량이었으나 끝은 훈훈하게 마무리된 LBC 침대의 미술관 46화 남량 특집 이쯤에서 마쳐볼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 다음 주에 봐요.
안녕.
당신 삶의 비타민C, LBC 언제나 당신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LBC 방송국이었습니다.